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정상회담이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도록 가능한 모든 일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휴양지에서 열린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공동 기자회견 모두 발언에서 미국 정상회담은 북한과 전 세계에 굉장한 일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한반도 전체가 안전과 번영, 평화 속에 함께 살 수 있는 날을 보고 싶다며 이것이 한국인들의 운명이고 오랫동안 많은 일을 겪은 한반도 사람들은 그럴 자격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지난 정부들이 했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 최대 압박 캠페인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비핵화를 달성한다면 밝은 길이 있다며 그렇게 되면 북한과 세계의 위대한 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성공적인 회담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그러나 결실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면 회담에 나서지 않을 것이고 또 회담장에서도 결실이 없으면 정중하게 회담장을 나와 우리가 해온 일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남북한 정상 간 직통전화 한 라인이 내일 개통됩니다. 김희경 한국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언론 브리핑에서 내일 남북정상회담 정상 간 한 라인이 연결되며 실무자들끼리의 시험 통화가 우선 이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양쪽 전화 연결선의 끝은 남측은 청와대, 북측은 국무위원회라며 정상 간 통화가 언제 이루어질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남북한은 오는 27일 열리는 정상회담에 앞서 회담장인 판문점 남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각각 사전 예행 연습을 진행할 것이라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남측은 24일과 26일, 북측은 24일 또는 25일 선발대가 남쪽으로 내려와 사전 예행 연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남미 사회주의 국가 쿠바에서 혁명 지도자로 불리는 카스트로 가문의 통치가 60여 년 만에 막을 내립니다. 쿠바 국가평의회는 어제 미구엘 디아스 카넬 수석 부의장을 국가수반인 의장 단독 후보로 추대했습니다. 디아스 카넬의 의장 승계는 오늘 국가평의회 투표와 공식 발표 등 절차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1959년 쿠바 혁명 이후 카스트로 집안이 아닌 인물이 의장직에 오르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신임 의장으로 추대된 디아스 카넬은 라울 카스트로 의장의 최측근으로 사회적으로 자유롭고 실용주의적 성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헤더 노우트 국무부 대변인은 쿠바의 권력 승계와 관련해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시리아 두마에서 발생한 화학무기 공격 의혹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선 유엔 선발대가 현장에서 총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메트 우줌쿠 화학무기 금지기구 사무총장은 어제 현장 조사를 위해 파견된 유엔 보안팀이 두마에서 폭탄 공격과 총격을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보안팀이 공격을 받은 이후 현장에서 철수했다고 덧붙였지만 공격의 주체가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인한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와 이란이 각각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 등에 대한 통제에 나섰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어제 모바일 메신저 사용과 관련된 인터넷 IP 규정 계정을 법원의 결정에 따라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러시아 정보당국은 극단주의자들의 공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텔레그램에 암호화한 메시지를 해독할 수 있는 정보를 요청했지만 텔레그램 측은 사생활 보호에 위배된다며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법원은 지난주 정부의 텔레그램 차단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한편 이란 정부도 어제 정부 모든 기관들의 외국 기업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메신저 사용을 금지토록 지시했습니다. 중동의 대표적인 보수 국가로 꼽히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35년 만에 상업영화 상영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아랍 언론들은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서 어제 처음으로 문을 연 상업영화관에서 첫 영화로 헐리우드 영화 블랙팬서가 상영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영화관에는 초대받은 사람들만 입장할 수 있었으며 왕실 인사와 정부 관료, 연예인 등이 관람객에 포함됐습니다. 일반 관람객들은 오늘부터 온라인으로 영화표 구매가 가능하고 관람은 내일부터 할 수 있다고 사우디 당국은 밝혔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9일 목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미국의 각종 주요 법안이 논의되는 연방 상원회의장에서 아기 울음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어제 미 상원이 아기 동반 의회 등원을 허용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기 때문인데요. 원래는 상원 규정상 회의장의 어린이 출입이 금지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달 초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연방 상원의원 재임 기간에 아기를 출산한 태미 덕월스 의원이 출산 전부터 이 같은 규정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젖먹이 하기 때문에 법안 표결 참여를 포기하는 건 있을 수 없다고 목소리 높인 겁니다. 결국 동료 의원들이 뜻을 모으면서 덕월스 의원은 갓 태어난 딸을 데리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는데요. 새 규정은 한 살 이하의 아기를 회의장에 등원하는 걸 허용한다고 합니다. 덕월스 의원은 이런 규정이 통과한 데 대해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일하는 부모에게 있어 미국의 모든 직장이 가족 친화적이어야 한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게 됐다며 기뻐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인물 아메리카를 보내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날씨 소식입니다. 아침을 맞은 이곳 워싱턴은 11도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북한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은 내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0도에서 11도, 낮 최고기온은 12도에서 27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밭바다에서 0.5에서 1m로 일겠고 서해 북밭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죠. 먼저 평양은 11도에서 25도, 신의주는 8도에서 18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4도에서 21도, 함흥은 9도에서 19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8도에서 18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을 떠나보낸 후 창밖에 내리는 비처럼 울고 싶다고 노래하는 The Cascades의 Rhythm of Rain 들어보시죠.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회담 이틀째 경제 통상 현안을 중점 논의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습니다. 쿠바에서는 카스트로 일가의 59년 통치가 막을 내리게 됐고요. 중국 유명 관광지 하이난에서 미국인과 한국인 등의 비자를 면제하는 소식까지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일 정상회담 이틀째 일정이 마무리됐군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유한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어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이틀째 회담이 이어졌는데요. 이 공동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극히 생산적인 대화가 있었다면서 만족감을 나타냈고요. 아베 일본 총리 역시 트럼프 대통령과 나는 자유롭고 공정하며 호혜적인 무역 협정을 위한 대화를 시작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우선 생산적인 회담이었고 무역 협정을 위한 대화를 시작한다라고 했는데 자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이 어떤 면이 생산적이었는지 또 어떤 대화를 시작한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발표가 없었습니다.
예.
이 보통은 정상 간의 합의 사항이 있으면 이 공동회견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 마련이라서 어제 공동회견 같은 경우는 경제무역 현안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음을 알 수 있는 건데요. 이 회견 현장에서도 이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견해차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네. 자, 미일 정상의 무역에 대한 견해가 어떻게 다른가요?
예, 우선 아베 일본 총리는 TPP, 이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이 이 미국과 일본 두 나라 모두의 최선의 대책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과의 1대1 자유무역 협정을 선호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전날에도 이 회담 첫째 날 일정을 마치고 나는 TPP를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글을 인터넷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네. 무역 통상 현안에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성과가 없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의 철강 관세를 면제시켜주지도 않았습니다. 이 철강 관세 면제 문제는 일본 측이 이번 정상회담에 상정했던 가장 중요한 의제 중 하나였는데요. 미국 정부가 지난달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발효시킨 이 철강 제품 25%, 알루미늄 제품 10% 신규 관세 부과 조치에서 이 한국이나 유럽연합, 호주 같은 주요 동맹국들은 일시 면제 조치를 받았지만 일본은 여기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 측은 이번에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이 철강 관세 면제 조치를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이 뜻을 이루지 못한 겁니다.
네. 통상 분야에서 이렇게 별다른 합의를 내지 못한 이유는 뭘까요?
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두 나라 간의 무역협정에 대한 견해차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일본은 이 태평양 주변 지역 11개 나라의 자유무역 공동체인 이 TPP에 미국이 다시 들어와라 뭐 그런 입장이고요.
네.
미국은 아니다. 일본과 개별 협정을 맺겠다 하는 건데요.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 TPP 같은 다자간 무역 협정이 미국의 산업과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운영돼 왔기 때문에 이 각 나라와 구체적인 협상으로 미국의 이해를 좀 더 반영시킬 수 있는 1대1 개별 무역 협정을 선호한다고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네, 양국의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부분이 또 있습니까?
또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과의 무역 협정 체결 방향을 이 주일 미군 방위비 분담 증액 여부와 연계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아베 일본 총리는 어제 회견에서 일본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미군 주둔비 비율을 부담하고 있다면서 이런 사실을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잘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본 쪽에서는 이 주일 미군 관련 비용 추가 부담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예. 자,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서 그 밖에 또 어떤 의제를 논의했습니까?
북한 문제가 가장 컸는데요. 아베 일본 총리는 다가오는 미북 정상회담에서 확실하게 핵과 미사일 폐기 결론을 내야 한다. 그리고 이 납북 일본인 문제를 다뤄야 한다. 이 두 가지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청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요구를 전폭 수용했습니다. 또 아베 총리는 또한 얼마 전 시리아 정부의 화학무기 사용 의혹과 관련한 미국과 연합군의 공습을 이 사태 악화를 막기 위한 조치로 이해한다면서 여타 국제 현안에 미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뜻을 밝혔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일 관계는 매우 굳건하다고 여기에 화답했습니다. 예. 한편 오늘 일본의 교도통신은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 열도, 이 중국에서 다오이다오라고 부르는 이 섬들에 대해서 미일 안보조약 5조 적용 범위에 포함되는 사실을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에게 확인한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쿠바에서 새 지도자를 뽑는다고요?
네, 쿠바 의회인 국가인민권력회의가 어제 본회의를 열어서 대통령직을 겸직하는 국가평의회 의장 후보로 미겔 디아스카넬 수석부의장을 단독 추대했습니다. 인민권력회의는 오늘 의원 605명의 비밀투표로 새 국가평의회 의장을 세우는데요. 이 개표 결과는 오늘 오후에 나올 예정이지만 이 투표 자체가 요식행위에 불과해서 사실상 당선이 확정된 것으로 외신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네, 라울 카스트로 회장이 물러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쿠바에서 카스트로 집안이 아닌 사람이 국가평의회 의장이 되는 것은 지난 1959년 공산혁명 이후 59년 만의 일인데요.
예.
이 혁명을 이끌었던 피델 카스트로 전 의장은 2006년 이 건강이 나빠져서 물러날 때까지 47년 동안 집권했고요. 곧바로 이 동생인 라울 카스트로가 임시로 국가평의회 의장을 물려받은 뒤에 2008년 공식 취임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동생은 12년째 지금까지 통치해왔습니다.
네. 이 카스트로 일가 통치가 끝나면서 이 쿠바에 변화가 생기게 되는 걸까요?
일단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외신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에서 그런데요. 먼저 이 라울 카스트로가 국가평의회 의장직에서는 물러나지만 이 공산당 순회인 이 쿠바 공산당 제1서기직을 2021년까지 계속 맡을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이 정치적 기반이 탄탄하고 군부의 지원을 받는 라울 카스트로가 이 마쿠에서 이 계속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영국신문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 중국에서 덩샤오핑이 그랬던 것처럼 이 쿠바의 라울 카스트로는 죽을 때까지 어마어마한 비공식 파워를 가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예. 자, 쿠바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또 다른 이유는 뭔가요?
이 새로 국가평의회 의장에 오르게 될 미겔 디아스카넬은 이 카스트로 일가의 충실한 후계자라고 서방 언론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디아스카넬은 최근 쿠바 국영 텔레비전 인터뷰에서 공산당 일당 체제와 중앙집권적 계획 경제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등 이른바 이 강성 면모를 보여왔고요.
예.
또 쿠바를 공격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에 의해서 혁명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대외 정책에 있어서도 이 카스트로 정부의 기조를 그대로 이어갈 뜻을 밝혔습니다.
예. 자, 이 쿠바의 새 국가 수반이 될 미겔 디아스카넬 어떤 사람입니까?
이 올해 58살로 전자공학을 전공한 교육자 출신입니다. 이 33살 때 이 비교적 젊은 나이로 공산당에 입당해서 10년 만인 43살의 최연소 중앙정치국원이 됐고요. 이 고등교육부 장관, 그리고 2013년 국가평의회 수석 부의장이 됐습니다. 이 1960년생, 그러니까 1959년에 있었던 쿠바 혁명 이후 세대라서 이전 세대와는 다른 이 개혁성을 기대하는 쪽도 있는데요.
네.
이 개인적으로는 혁명 초기에 쿠바에서 금지됐던 서구식 이 로큰롤 음악을 즐겨 듣고 특히 영국 출신 비틀스 악단을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장관과 국가평의회 수석 부의장직을 수행하면서도 인터넷 환경 개선과 동성애자 권리 옹호를 비롯한 개방적인 정책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 쿠바 새 정부의 과제라면 뭐가 있을까요?
경제를 재건하는 게 가장 시급합니다.
네.
이 쿠바는 지금 제조업 기반이 거의 없고요. 이 자원 수출과 생필품 수입 위주의 무역 구조도 이 베네수엘라나 중국, 캐나다, 이 스페인 같은 특정 나라들에 편중돼 있어서 재정이 취약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경쟁 성장률이 계속 1%대에 머물고 있는데요. 미국의 이전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2015년 쿠바와 국교를 회복하면서 이 관광 경기가 그나마 살아난 덕에 지난해 성장률은 1.6%까지 높아졌지만 이 트럼프 새 행정부의 대 쿠바 교류 제한 조치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네.
또한 동맹국이자 주요 교역 대상인 베네수엘라가 지금 정치적 혼란과 함께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것도 어려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예. 자,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쿠바 교류를 제한하는 이유가 뭡니까?
쿠바 정부가 민주주의에 반하는 행태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로 생기는 이 경제발전 효과가 국민에게 고루 돌아가지 않고 이 쿠바 정권과 군부를 돕기만 한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전 오바마 행정부가 허용했던 기업 거래를 다시 제한하고 여행을 규제하는 새로운 쿠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네. 자, 이후에 또 미국과 쿠바 사이에 외교적인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나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 단행한 쿠바와의 관계 회복 조치를 상당 부분 되돌렸지만 이 아바나에 다시 개설한 미국 대사관은 계속 운영하도록 했는데요. 하지만 지난해 9월 이 아바나 주재 미국 대사관 근무자 상당수가 심각한 청력 손상 등을 입고 귀국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들이 쿠바에서 음파 공격을 받았다고 봤지만 쿠바 정부는 이 같은 사실을 부인했는데요.
네.
이 사건과 관련해서 미 국무부가 워싱턴 주재 쿠바 외교인력을 추방시키기도 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중국이 하이난성의 비자 면제 대상국을 확대하기로 했군요.
예, 중국 정부가 중국의 하와이라고 불리는 하이난성의 비자 면제 국가를 기존 26개 나라에서 33개 나라를 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음 달 1일부터 이 비자를 받지 않고 하이난성을 방문할 수 있는 출신 국가들은 모두 59개 나라로 늘어나는데요. 이 체류 기간도 종전의 15일 또는 21일에서 30일까지 연장됐습니다.
예, 어떤 나라 사람들이 비자 없이 여행할 수 있습니까?
미국과 캐나다를 비롯해서 영국, 벨기에, 그리스, 폴란드, 브라질 같은 나라 사람들 주로 이 유럽과 남미 국가들이고요.
네.
또 한국과 일본인들도 비자 없이 하이난성에 갈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아프리카 국가들과 인도, 아시아 태평양 대륙 국가들 그리고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의 베트남과 라오스, 캄보디아 같은 나라들은 이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네, 이 하이난성이 비자 면제국으로 한꺼번에 이렇게 30개 나라 이상 추가하는 건 처음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지난 2000년 중국 정부가 처음으로 이 하이난성의 관광 확대를 위해서 21개 나라를 비자 면제국으로 지정했었고요. 10년 만인 지난 2010년 6개 나라를 더 늘렸다가 이번에 또 한꺼번에 확 늘린 겁니다.
예, 왜 이런 조처를 하는 겁니까?
예, 지난 중국 정부 기구 개편으로 출범한 중국의 국가 이민국은 18일 하이난성 비자 면제국 확대 조치를 발표하면서 하이난성의 개혁과 개방을 지원하기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어서 열대성 기후와 함께 풍경을 가지고 있는 하이난성은 최근 몇 년 동안 외국인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휴양지 중에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중국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이곳을 찾은 관광객은 110만 명에 달해서 1년 새 무려 50%나 늘었습니다.
네, 시진핑 주석도 최근에 하이난성을 찾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달 초에 하이난성에서 열린 보아오 포럼에 이어서 지난 13일 하이난 경제특구 건설 30주년 기념식에도 시 주석이 참석했는데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 자리에서 하이난성의 시범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고 자유무역항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시 주석의 이런 구상이 미국과 일본 등이 추진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대응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네, 자,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게 뭡니까?
현재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등 해상에서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과 일본, 인도와 호주 등 4개 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외교 전략입니다. 당초 일본이 처음 태평양과 인도양의 연계를 추진해왔고요.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서 이 개념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 스캔들이 꾸며낸 얘기지만 이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특검 해임 여부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을 회피했는데요. 관련 소식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미 연방항공국 FAA가 최근 사우스웨스트 항공기 사고와 관련해서 비행기 엔진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이어서 유명 커피 판매업체인 스타벅스가 인종차별 방지를 위한 직원 교육을 위해 반나절 동안 문을 닫기로 해서 화제가 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러시아 스캔들이라면 지난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에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과 러시아가 내통했다는 의혹을 말하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의혹을 계속 부인해왔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았는데요. 이 러시아 스캔들은 거짓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이 대선 패배에 대한 구실로 꾸며낸 얘기라는 건데요. 그러면서 자신보다 투명한 사람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I have instructed our lawyers be totally transparent. I believe we've given them 1.4
네, 변호사들에게 완전히 투명하게 하라고 지시했다는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140만 쪽에 달하는 서류를 수사팀에 넘겼다면서 자신이 아는 한 대통령 특권을 사용한 경우가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대통령 특권은 의회나 법원에 대해서 이 정보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을 말하죠.
네, 이 현재 러시아 스캔들 조사는 이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가 담당하고 있는데 최근 뮬러 특검에 거출해놓고 또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뮬러 특검뿐만이 아니라 로드 로젠스타인 법무부 부장관의 경질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데요. 지난주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특검을 해임할 권한이 있다고 다시 한번 밝힌 바 있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확실한 답변을 하진 않았는데요. 다만 자신이 이들을 해임할 것이란 얘기가 몇 달째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이들이 계속 자리에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네. 자, 그러고 보니까 뮬러 특검이 임명된 지도 다음 달이면 1년이 되네요.
맞습니다. 지난해 5월에 이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담당하던 제임스 코미 당시 이 미 연방수사국 FBI 국장이 해임되면서 특별검사가 임명되는 그 계기가 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특검 수사가 곧 끝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나라에 좋은 일이 아니라면서 빨리 이 일을 마무리하고 다른 일에 집중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코미 전 국장 해임 이유를 다르게 밝혔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인터넷 단문 사이트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코미 전 국장이 러시아 스캔들을 지휘했기 때문에 해임된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또 코미 전 국장을 가리켜 역사상 최악의 FBI 국장이라고 거듭 비판했고요. 민주당에 의한 것 말고는 러시아와의 사이에 공모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하지만 전에는 러시아 스캔들 때문에 해임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이 코미 전 국장을 해임하고 이틀 뒤에 이 MBC 방송과 인터뷰를 했는데 이때 여기 인터뷰에서 해임 결정을 내릴 때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염두에 뒀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해임 하루 뒤인 5월 10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그리고 세르게이 키슬약 당시 주미 러시아 대사를 백악관에서 만났는데 이때 이 FBI 국장을 해임한 사실을 밝히면서 그동안 러시아 문제로 큰 압박을 받았는데 이제 그런 압박감에서 벗어나게 됐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해임 이유를 다르게 말한 데 대해서 코미 전 국장 측의 반응은 나왔습니까?
네, 이에 대해서 직접적인 반응을 보이진 않았는데요. 코미 전 국장이 지난 17일에 이 회고록을 발간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네, 그 뒤에 이 여러 매체와 인터뷰에 나서면서 활발한 이 회고록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 책에서 코미 전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도덕적으로 대통령이 되기에 부적합하고 폭력 조직 마피아의 두목 같은 인물이라고 표현해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듣고 계십니다. 미 연방항공국 FAA가 항공기 엔진 점검을 지시했다고 하는데 자, 이 소식 알아보죠.
네, FAA는 오는 여름까지 항공기 엔진 약 220개를 점검할 것을 각 항공사에 지시했습니다. 최근 사우스웨스트 항공에서 엔진 폭발 사고로 한 명이 사망하고 7명이 다친 데 따른 조처인데요. CFM56 7B라는 이 특정 엔진에 해당합니다.
네, 이 사고가 난 사우스웨스트 항공기가 이 엔진을 사용했나 보군요.
그렇습니다. 현재 미 연방교통안전위원회 NTSB가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데요. 로버트 썸월트 NTSB 위원장은 금속 피로를 원인으로 지적했습니다.
There's a fatigue fracture where this number 13 fan blade would come into
네, 서멀트 위원장은 엔진의 팬 블레이드 하나가 금속 피로로 부러져 없어졌다고 말했는데요. 금속 피로는 이 금속이 오랜 사용으로 닳아서 갈라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엔진을 사용한 비행기가 많은가요?
전 세계 보잉 737기 가운데 이 8,000대 이상이 이 엔진을 달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미국 유나이티드 항공과 아메리칸 항공, 델타 등도 어제 이 해당 기종의 엔진 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혔고요. 또 외국 국적기 가운데 한국의 대한항공, 또 일본 항공도 여기에 동참했습니다. 이 엔진은 프랑스와 미국의 합작 기업인 CFM 인터내셔널에서 개발한 건데요. CFM 측은 조사팀을 파견한다면서 또 희생자 유족에게 애도를 표했습니다.
네. 자, 어떻게 해서 이 사망자가 발생을 했는지 사고 당시 상황을 좀 들어볼까요?
네, 이 사고가 난 비행기는 승객과 승무원 149명을 태우고 이 뉴욕 라과디아 공항을 출발해서 텍사스주 댈러스로 향하고 있었는데요. 이륙하고 20분쯤 뒤에 이 펜실베니아주 상공을 비행하던 중 갑자기 비행기의 그 한쪽 엔진이 폭발한 겁니다.
네. 자, 이 여파로 비행기 유리창까지 깨졌다고 하죠.
맞습니다. 이 비행기 동체에 파편이 튀면서 유리창 한 개가 부서졌는데요. 이에 따라 기내 압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산소 마스크가 떨어졌고 또 여성 승객 한 명이 이 상체가 밖으로 빨려나갔다고 합니다. 주변 승객들이 이 여성을 간신히 이 비행기 안으로 끌어들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부상 정도가 심해서 나중에 병원에서 숨졌습니다.
네.
당국은 이 여성이 머리와 몸 등을 크게 부딪힌 게 사망 원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예, 승객들이 참 많이 놀랐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갑자기 큰 소리가 나더니 비행기가 급강해서 뭐 다들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는데요. 뭐 우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기도하거나 뭐 가족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
하지만 곧 항공기가 기장의 도움으로 정상 고도를 찾았고 인근 필라델피아에 비상 착륙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항공기가 무사히 착륙한 데 대해서 기장을 칭찬하는 목소리가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승객들도 조종사들과 승무원들이 민첩하게 잘 대처했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특히 기장을 가리켜서 영웅이라고 그런 칭하는 그런 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
기장이 이 지상의 관제탑과 교신한 내용을 담은 녹음 테이프가 공개됐는데 저도 들어봤습니다만은 이 목소리가 약간 뭐 떨리는 걸 느낄 수 있긴 했는데
네네.
그래도 뭐 한쪽 엔진으로만 비행기를 몰아야 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침착성을 잃지 않았고요. 다들 이렇게 침착성을 잃지 않는 그런 태도에 다들 놀랐다는 그런 반응입니다.
예.
또 기장이 여성인 것으로 또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승객들에게 이 영웅 칭호를 받고 있는 이 태미 조 슐츠 기장, 미 해군 출신이고 10년 동안 전투기를 몬 경력이 있다고 합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스타벅스라면 전 세계 가장 많은 매장을 두고 있는 커피 판매 업체인데요. 스타벅스가 반나절 동안 미국 내 모든 매장에 문을 닫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스타벅스가 17일에 발표한 내용인데요. 직원들에게 인종차별 방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오는 5월 29일 오후에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다른 나라 매장은 관계가 없고요. 미국 내에서 스타벅스가 직영하는 매장 8천여 개가 해당합니다.
네. 자, 이렇게 반나절이나 문을 닫으면 손해를 많이 볼 텐데 영업 손실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네, 금융 전문 온라인 매체 마켓워치에 따르면 스타벅스의 영업 손실이 1,200만 달러에 달할 전망입니다. 참고로 이 스타벅스 회사의 한 해 매출은 220억 달러가 넘습니다.
예. 자, 이런 이 손실을 감수하고도 스타벅스 측이 반나절 동안 영업을 중단하기로 한 그 이유가 뭡니까?
네, 최근 미국 동북부 필라델피아의 한 스타벅스 매장에서 흑인들이 체포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 체포 장면을 찍은 동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퍼지면서 흑인 사회가 인종차별이라며 분노했고요. 해당 매장 앞에서 연일 항의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스타벅스 불매운동으로까지 확산했는데요. 결국 케빈 존슨 스타벅스 경영자, 최고 경영자, CEO가 나서서 사과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스타벅스 매장에 있던 흑인들이 왜 체포된 건가요?
네, 사유지에 무단 침입했다는 혐의였습니다. 체포된 흑인 남성 두 명이 화장실 사용을 요청했는데 매장 직원이 화장실은 고객용이라면서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뭐 음료든 뭐든 사야 한다고 했는데 이 두 남성이 아무것도 사지 않고 계속 자리에 앉아 있었고요. 이를 지켜보던 직원이 경찰에 무단 침입이라면서 신고를 한 겁니다.
네. 자, 신고한 직원은 이들 남성이 체포될 거로 예상을 한 건가요?
그렇게까지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예. 그냥 경찰이 와서 경고만 할 줄 알았는데 체포해 갔다면서 신고 전화를 한 게 실수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직원은 이 매장에서 더 이상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인터넷에 오른 동영상을 보면요. 이 경찰관 여러 명이 와서 이 남성들과 얘기를 나누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수갑을 채워서 데리고 나갑니다. 중간에 한 백인 남성이 와서 자신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던 사람이라면서 항의하지만 결국에는 체포해서 가는 거죠.
네. 자, 이런 일이 일어난 데 대해서 필라델피아 경찰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관들이 수칙에 따라 행동했다며 경관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증거 부족으로 두 남성을 곧 석방했는데요. 존슨 스타벅스 CEO는 이들을 만나 사과했다면서 이들이 체포된 것은 비난받을 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결국 영업을 반나절 중단하고 직원 교육을 하기로 했는데 어떤 내용을 교육할까요?
네, 이번 사건과 비슷한 일이 방지하는 걸 막기 위한 예방 교육이라고 하는데요. 존슨 CEO의 말 들어보시죠.
There's training that we're going to do with our store managers, not only around the guidelines, but training around unconscious bias.
네, 존슨 CEO는 단순한 가이드라인뿐만이 아니라 이 관리자들에게 은연중에 인종차별을 하는 문제에 관해서 교육한다고 밝혔습니다. 스타벅스 측은 이번 교육을 위해서 흑인 인권단체인 전미 유색인 지위향상협회 그리고 또 유대인 권리 옹호단체 ADL로부터 조언을 듣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스타벅스가 교육을 위해서 문을 닫은 일이 이전에도 있었습니까?
네, 있긴 했습니다. 2008년에 매출이 자꾸 떨어지자 이 완벽한 라테 만들기 교육을 위해서 당시 7,000개가 넘던 미국 내 매장을 3시간 동안 닫은 일이 있는데요.
네.
이 라테는 진한 이탈리아 커피 에스프레소에 거품을 낸 우유를 부어서 마시는 커피를 말았는데요. 하지만 이 스타벅스가 인종차별 방지 교육을 위해서 문을 닫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자신을 떠나간 연인을 향해 당신의 전부가 아니라면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고 노래하는 오우타운의 All or Nothing 들어보시죠.
times it seems to me I'm sharing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인물 아메리카가 방송됩니다. 네,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인물에 대해 알아볼까요?
오늘은 제 어렸을 적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좀 해보겠습니다.
아, 네. 좀 특이한 시작이라서 궁금해지는데요. 무슨 얘기인지요?
네. 저는 어려서 시골 벽지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아주 가끔씩 미국 공무원이라는 데서 수훈의 영화 상영이 있었습니다.
예.
오락거리가 없는 시골 사람들, 특히 그때 그 저 같은 아이들한테는 영화를 본다는 것이 너무나 황홀한 일이었죠.
예.
그런데 한 번은 미국의 유명한 인물 소개 영화를 보여주는데 일종의 뉴스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어떤 사람이 높은 탑 같은 데에 올라가서 몸을 공처럼 말아서 뱅글뱅글 돌면서 물로 떨어지는 그런 장면이에요.
예. 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바로 이 다이빙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예. 자, 그런데 그렇게 뛰어내린 사람이 누구길래 영화에서 보여준 걸까요?
그 사람이 바로 한국계 미국인으로 올림픽에서 미국 최초의 하이다이빙 금메달 2연패를 달성한 세미 리라는 분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이 영화로 만들어서 국제적으로 돌렸을 만큼 세미 리는 미국에서 영웅으로 떠올랐던 인물이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사실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고 세계 수많은 곳에서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들어와서 미국을 빛내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근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한국계인 클로이 김이 스노보드에서 미국이 금메달을 안겨준 것도 한 예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참 큰 화제가 됐었죠.
예, 세밀리는 그럼 어느 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겁니까?
1948년 런던 올림픽 그리고 1952년 헬싱키 올림픽이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세밀리는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 이민자의 후손이라고 하는데 자 어렸을 때 얘기부터 좀 들어보지요.
네, 세밀리는 1920년 8월 1일 캘리포니아주 프레스노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이순기 씨는 하와이를 거쳐서 캘리포니아에 정착한 미국 이민 초기 세대였죠. 아버지는 조그마한 찹스식당, 그러니까 중국 음식점을 운영했다고 합니다.
예. 자, 그런데 세밀리가 어떻게 다이빙을 하게 됐을까요?
세밀리가 12살 때였는데요. 1932년인데 그때 로스앤젤레스에서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예.
그래서 길거리에 수많은 배너, 포스터, 각종 기념품이 전시가 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올림픽에 큰 흥미를 갖게 됐죠. 그해 여름에 친구들과 함께 수영장에서 놀면서 공중돌기를 해보는데 자기가 다른 친구들보다 월등히 잘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버지한테 나 다이빙을 열심히 해서 올림픽에 나가겠다 그렇게 말을 했죠.
네, 아버지가 승낙을 했을까요?
그것은 세미 리의 회고담을 직접 들어보죠.
And my father said I will support you 100% if you promise me you will study as hard to become a doctor of medicine.
네, 네가 하고 싶으면 허락하겠다. 단 의과대학에 가서 의사가 된다는 약속을 해라. 그래야만 지원을 하겠다. 그렇게 아버지가 말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미국에서 인정받고 살려면 사회적 신분을 높여야 한다. 그래서 아들에게 의사가 되기를 바랬던 거죠.
예.
이 워낙 인종차별이 심한 때라 아버지가 그런 점을 뼈저리게 느꼈겠죠.
특히 수영장 같은 데는 유색 인종이 들어가기 어려웠다고 하는데 훈련은 어떻게 했습니까?
참 애로가 많았습니다. 당시 흑인이나 동양인은 수영장에 일주일에 한 번만 입장이 허용됐습니다.
네. 자, 그리고 성인이 돼서도 세미일 리는 키가 157cm밖에 안 됐다고 하는데 이 다이빙은 키가 작은 것이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어서 다행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다이빙을 열심히 하면서도 이 학교 공부 역시 열심히 했다고요.
네, 이 세미일 리는 프랭클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옥시덴탈 대학에 들어갔는데요. 대학 졸업 후에 남캘리포니아 대학교 USC의 의과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947년에 의사가 됐죠. 대학 때는 또 학교 스포츠 팀에서도 활약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런 세미리가 다이빙 선수로 전국에 이름이 내기 시작한 건 언제였습니까?
1942년에 열린 전미 다이빙 선수권 대회였습니다. 10m와 3m 두 종목에 출전을 했는데요. 모두 우승을 했습니다. 유색인종이 미국 다이빙 챔피언이 된 것은 그때가 최초였고요. 그때부터 전국적인 화제의 인물로 떠오르기 시작했죠.
네, 자 그리고 결국 1948년 런던 올림픽 남자 다이빙 10m 플랫폼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The men's final series and for the USA, Sammy Lee. 아시아계 미국인으로는 처음이었다는데요. 같은 대회 3m 스프링보드에도 출전해서 동메달을 땄습니다. 또 4년 뒤 1952년 헬싱키 올림픽에도 출전했는데 10m 플랫폼 다이빙에서 다시 금메달을 획득했고요. 이 다이빙 금메달 2관왕은 미국 최초의 기록이었습니다.
This is Helsinki, Finland. The men's high dive finds the great Sammy Lee, U.S. Army Major, defending his title won in 1948.
이 헬싱키 대회 때 세미 리는 육군 소령으로 군의관 신분이었습니다. 그가 이관왕이 되는 영광의 날은 8월 1일인데 그때가 바로 32세 생일날이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최고령 올림픽 금메달 수상자라는 기록도 갖게 됐죠. 다른 사람들 같으면 코치나 할 그런 나이였죠.
네. 예. 자, 미국인들의 반응이 어땠을지 궁금한데요.
이 언론의 집중적인 주목을 받은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 텔레비전 쇼에서도 출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Special guest, one of America's all-time great Olympic stars, Dr. Sammy Lee.
I thought you were in the army. Aren't you usually introduced as Major Sammy Lee?
Yes, sir. Groucho up
in. 네, 헬싱키 올림픽 다음 해인 1953년에는 미국 체육계를 통틀어 가장 뛰어난 활약을 보인 아마추어 선수에게 수여하는 제임스 설리번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상과 영예를 얻게 되죠. 1956년 멜버른 올림픽, 1972년 민헨 올림픽, 1988년 서울 올림픽에서는 미국 대통령이 임명한 특사로 파견되기도 했고요.
1990년에는 올림픽 명예의 전당에 헌정이 됐고요. 2009년에는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에 있는 별들의 길에도 헌정이 됐습니다.
Today we honor the great Dr. Sammy Lee, who has broken boundaries.
그 외 국제 수영 명성의 전당, 로스앤젤레스 통합 교육구의 고교 스포츠 명예 전당 등 여러 곳에서 그의 업적이 길어지고 있고요. 닉슨 대통령과 포드 대통령 시절에는 국민 보건 스포츠 대통령 위원회 15명 중에 한 명이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세미 리의 군복무 시절 이야기도 좀 알아보죠.
네, 이 세미 리는 대학교 때 장교 후보생으로 들어갔죠. 네, 의사가 된 다음에 이제 군의관으로 자원 입대를 했습니다. 1953년부터 1955년까지는 주한 미 8군에서 복무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서 경무대를 방문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과거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시절에 세밀리의 부친 이순기 씨와 쌓았던 친분을 회상했다고 합니다. 태밀리 박사는 미국과 한국의 체육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미 8군 군의관으로 근무하면서 한국의 다이빙 선수를 지도했고요. 또 미국에서는 다이빙 코치로 활약하며 1984년과 1988년 두 번의 올림픽에서 금메달 수상자를 배출하기도 했죠.
2010년과 2014년에는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명예 홍보대사로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로스앤젤레스 시의회는 한인타운에 있는 광장을 세밀리 광장으로 이름을 바꿔서 당시 90세이던 올림픽 영웅에게 영광을 안겨주었습니다. 2013년 5월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국은 한인타운에 있는 초등학교를 세밀리 보건의학 특수초등학교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I know each and every one of you have your own personal dream. Don't let anyone discourage you from pursuing your dream.
노구를 이끌고 명명식에 참석한 세밀리 박사는 학생들에게 장래의 꿈을 이루려는데 어떤 난관이 닥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밀고 나가라고 가르쳐줍니다.
네, 미국 수영 영웅 세밀리 박사는 2016년 12월 2일 96세를 일기로 눈을 감았습니다. 미국과 세계 신문 방송은 세밀리의 죽음을 일제히 보도하면서 어떤 편견과 장애도 세밀리의 의지를 꺾진 못했다고 찬양했습니다. 네, 인물 아메리카 오늘은 한국계 미국인 2세로 동양인 최초의 올림픽 하이다이빙 2관왕이 된 세밀리 박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 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Hi everyone, I'm Nayoung and welcome to Speak Easy. 신나영의 신나는 영어 배워볼까요? 과제, 프로젝트 등 무언가를 시작하기만 하면 속도가 붙을 텐데 항상 시작하는 게 어렵죠? 이럴 때 시작한다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Get the ball rolling. Get the ball rolling. Get the ball rolling. Get the ball rolling. 이 표현을 직역하면 공을 구르게 하다인데요. 일을 일단 시작하다, 착수하다, 추진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get 대신에 keep과 함께 쓰면 keep the ball rolling. 시작한 무언가를 계속해서 끌고 나가다, 유지하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Let's get the ball rolling. 이제 시작하자. I need to get the ball rolling on my project. It's due tomorrow. 나 프로젝트 이제 시작해야 돼. 내일 마감이거든. Once I get the ball rolling, I can work for hours. 나는 일을 시작하면 오랫동안 일할 수 있어. 오늘 내용 복습해 볼까요? Let's get the ball rolling. I need to get the ball rolling on my project. It's due tomorrow. Once I get the ball rolling, I can work for hours. 오늘은 get the ball rolling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Hey everyone, thanks for tuning in. Stay easy and speak easy. Bye.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매일 새벽에 청취 가능한 뷰이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뷰이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중파 AM 1566kHz,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인터넷으로도 청취 가능한 뷰이 방송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www.voakorea.com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775년 4월 19일 오늘 미국이 독립전쟁을 일으킵니다. 당시 미국인들은 신앙과 정치적 자유를 찾아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하지만 영국은 인지세법을 제정해 인쇄된 모든 것에 세금을 부과하고 심지어 차에도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인들의 불만은 커져갔고 이는 결국 1773년 보스턴 차 사건을 통해 폭발됐습니다. 보스턴 차 사건은 미국인들이 보스턴 항구에 정박 중이던 영국의 배에 타올라 배 안에 있던 차들을 바닷속에 던져버린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영국은 군대를 파견해 무력 진압에 나섭니다. 그러자 미국인들도 이에 대항해 1775년 오늘 독립전쟁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전쟁 초기 미국인들은 영국에 밀려 패하는 듯 했지만 이후 조지 워싱턴 장군의 지휘 아래 사라토가 전투와 요크타운 전투 등을 성공적으로 이끌며 전쟁을 주도하게 됩니다. 결국 영국은 1783년 아메리카 식민지 13개 주의 독립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로써 아메리카 합중국, 미국이 탄생하게 됩니다. 1882년 4월 19일 오늘 모든 생명체가 원시 생명체에서 진화됐다는 진화론을 창시한 찰스 로버트 다윈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1809년 영국 중서부의 한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다윈은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신학에 흥미를 느끼지 못한 다윈은 22살 때 남아메리카로 탐험을 떠나게 되고 이때부터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다윈은 특히 동태평양의 외딴 섬 갈라파고스 제도섬들에 있는 새들을 관찰하던 중 한 가지 의문점을 가지게 됩니다. 섬들의 자연 조건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새들의 부리 모양이 제각각이었던 것입니다. 다윈은 이를 통해 세상의 모든 생물은 같은 조상으로부터 진화해 제각각 자기의 환경에 맞게 변화됐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1859년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발표, 진화론을 주장하게 됩니다.
In 1859, he finally published Origin of Species, which laid out his theory of evolution.
다윈의 진화론이 발표되자 전 세계는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기독교 신학을 바탕으로 한 당시 유럽 사회는 신이 모든 것을 창조했다는 창조론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진화론은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과 함께 인류의 세계관을 바꾸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책이에요?
미국 역사 책이에요.
미국 역사. 아직도 책으로 공부하십니까?
저는 일리노이주의 링컨 후보에게 표를 던지기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북부군 중 생포된 흑인 병사들을 모두 노예로 만들어야 합니다.
전진하라! 남부의 깃발이 국회의사당 건물에 휘날리게 될 것이다.
라디오로 듣는 미국 역사 이야기, VOA 이야기 미국사. 많은 애청 바랍니다.